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세계 최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을 기술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하이크비전 외 다화를 비롯한 중국의 5개 감시 장비 제조업체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이크비전과 다화는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유력 기업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하이크비전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22일 하이크비전 측은 미국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상업회사일 뿐 본분을 지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게 보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BBC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하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대장정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일 중국 공산군 대장정 출발지인 장시성 광저우에서 혁명과 이상의 취지를 잊지 말자며 지금 새로운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장시성에 있는 희토류 관련 산업시설도 둘러봤습니다. 희토류란 특수한 광물로 전기자동차 등 최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21일 장시성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를 찾아 강력한 군사력과 실전에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행보를 미국의 압박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 등은 이날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달 중순 뉴욕에서 일본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관 가운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음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안보리에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이런 방침을 받아들이고 북한의 발사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견해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진행 중인 대이란 압박은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라고 패트릭 세노엔 국방장관 직무 대행이 밝혔습니다. 세노엔 대행은 2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란 사태와 관련해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노엔 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선박과 송유관을 겨냥한 최근의 테러 공격은 이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란 당국과 시아파 민병대 간 수상한 통신도 포착됐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이란 인근에 배치하고 합동훈련을 벌인 것은 이 같은 정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전쟁을 벌일 의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앞으로 몇 년 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최근 전문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 51%가 향후 몇 년 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는 4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모두 10건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김성 북한 대사가 미국의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토 압류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My country has neither recognized nor accepts sanction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미국 국무부는 압류 화물선에 대한 즉각 반환을 주장하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에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대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집중 상정됐고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약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5월 21일 현재 총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회기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에도 대북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재 강화 법안이 2건, 재미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이 각각 1건, 미한일 유대와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이 상하원 각각 1건씩 총 4건, 나머지 2건은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강화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은 상원의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지난 6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5일 만에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하원에서도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 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지세를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상원의 제재 강화 법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법안을 주도 작성한 민주당의 크리스 벤홀런 상원 의원은 지난 1월 VOA에 비핵화의 진전은 없고 경제 제재 체제의 구멍은 많다며 제재 강화 법안 재상정 방침을 예고했었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 유사 하원 법안인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을 상정했던 공화당의 앤디 바 하원 의원도 최근 금융위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미중 경제안보 검토 법안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의회 이런 움직임은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원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몰수했을 당시 의원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The announcement today that the U.S. has seized a ship that was violating our sanctions, I think, is an appropriate application of maximum pressure. We have to continue to do more, and I'd like to see additional sanctions pass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 선박 몰수 조치에 대해 최대 압박의 적절한 적용이었다면서도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의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지난 회기 대표 발의했던 대북 금수 조치를 골자로 하는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도 곧 재상정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입니다. 올 상반기 의회에서는 미한일 연대와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도 집중적으로 상정됐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상하원에서는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고 지난달 중순 상원은 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올 들어 유일하게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됐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결의 통과 직후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오랜 갈등을 극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The frictions are there over been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objective is to get past those, to get to the
한일 갈등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양국은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상원 결의 통과를 통해 강조됐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 열린 미한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맞춰 상하원에서는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안건은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이 하노이 회담 직전 발의한 결의안으로 지지 의원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의원 55명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발의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도 지지 의원 수가 19명에서 현재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의회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향배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3월 발의된 재미 이상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도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의원 16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뉴욕 등 한일 밀집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역시 의회 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자국 화물선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선박에 즉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의 YG 어네스트 호 압류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Until now, just here at the UN headquarters. UN General Assembly adopted so many resolutions denouncing unilateral sanctions.
김 대사는 21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N 헌장과 2004년 채택된 국가와 국가 재산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UN 협약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자 제재와 치외법권적 사법 조치는 국가의 법적 평등성과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다른 나라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배격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y country has neither recognized nor accepts sanction resolution of the U.S. Security Council. We will sharply watch every move of the United States.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인정한 적도 수용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 대사는 YG 어네스트 호 압류가 극단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자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번 사건이 미북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오토 원벼 가족의 사과할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 정부의 YG 어네스트 호 압류가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며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미국의 압류 조치를 주권 침해로 비난한 서한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며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 조치를 취해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김성 대사의 기자회견 이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문제는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 안보리가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ve received the letter. We're taking a look at it. The issue of sanctions The implementation of the sanctions, the interpretation of sanctions is really a matter for the Security Council to decide and to discuss.
두자렉 대변인은 서한을 접수했고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의 이행과 해석은 안보리가 결정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9일 북한 선박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 YG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G 어네스트호와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몰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YG 어네스트호를 최근 압류해 미국령 3호화로 예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요구에 대해서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에는 열려있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이날 요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말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유엔 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미국의 국제법 위반 근거로 주장한 셈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유엔 본부에서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으나 이 조약은 현재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 김 대사가 말한 유엔 협약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유엔 공식 자료를 모아놓은 전자기록 보관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김성 대사가 언급한 유엔 협약은 2004년 발의만 됐을 뿐 아직 정식 발효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아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유엔 조약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셈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년 채택된 국가 소유물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주권 국가의 소유물은 타국의 국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국제 관계에서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국제 공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2004년 유엔 총회가 채택했다는 이 협약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를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양쪽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제네바 협약 등 국제 협의를 어겨온 북한이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씨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행적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국이 유엔 결의에 근거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If a member state finds the North Korean assets or vessels violating the resolutions and carrying out prohibited activities,
유엔 결의안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번에 몰수한 미국은 탄탄한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또 김성 대사가 21일 유엔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는 흥미로운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운용해온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on shaky grounds because they violated Geneva Convention by using their embassy and diplomats to facilitate these transactions.
북한은 자국 대사관과 외교관을 불법 거래에 동원해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한 만큼 김 대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엄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법상으로도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 검찰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해 자산 몰수 영장을 발부한 시점이 2018년 7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때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례 없이 좋아진 시점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뉴욕 남부지검이 수개월 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추적해왔으며 더 이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한 독자 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had in these past several months is, regardless of Singapore, the U.S. attorney sees a crime and they're moving to forfeit property.
독립성을 보장받은 미 연방 검사가 위법 행위를 추적해 자산을 몰수한 만큼 미북 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뉴욕 남부지검이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Right, a civil forfeiture action is a civil case based on proof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property, the defendant is the property.
민사상 압류 조치는 피고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고발 대상인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명백한 불법 행위, 즉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하면서 공개한 소장에서 선박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 자문관 역시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온 북한이 유엔에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When North Korea joined the UN, it agreed to respect the international law, and part of that is including respecting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시점부터 국제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그 일부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지금도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뉴콤 전 자문관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군 고위 장성이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 우주,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억제하는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인 데이브 크레이트 미 해군 중장은 북한이 미군의 핵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20일 미국 전기전자학회 산하 잡지인 스펙트럼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0년 이후 8년 만에 발간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서 어떤 국제정치적 상황이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을 꼽았습니다.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줄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선 핵무기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단지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또 미국의 저강도 핵무기와 해상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북한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핵무기 없이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 동맹국에 있어서 해상 순항미사일 시스템이 유효하며 또 억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무기 전략이 핵 개발 경쟁과 핵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북한을 내세웠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미국의 활동은 핵무기 경쟁을 자극하지 않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핵무기와 능력이 증가했으며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출발해 이미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정권 교체에는 거부감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영내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China's interests in North Korea are not identical to ours. It does shar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because it sees clearly the proliferation risks.
로이 전 대사는 20일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핵 확산 위험 때문에 중국은 이해관계가 다른 미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윈스턴 로드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영내 핵 확산 우려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China does not want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on their border or encourage other countries to get nuclear weapons.
중국은 국경을 접한 북한이 핵무기를 갖거나 다른 나라들의 핵 보유를 부추기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로드 전 대사는 그러나 중국의 우선순위는 핵무기보다 안정이라며 중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건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y're also worried about stability and they don't want regime change, so they put that above nuclear weapons.
로이 대사는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중국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은 채 체제 전복이나 군사 개입 등을 통해 멕시코 정권을 교체하려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인이며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미국과의 견해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과 협조해야 한다고 로이 전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Imagine a situation where China has decided it wants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in Mexico and pursues a policy of not consulting the United States on the implications.
로드 대사도 중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 만큼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최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드 전 대사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분리해서 다룰 것이라며 중국은 핵무기 문제 등 국경 안정 문제 등 자국의 이해에 따른 자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노와 애정을 넘나드는 변덕스러운 전략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북 전략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20일 미국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던 중 북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미국이 북한을 대할 때 화염과 분노에서 출발해서 연애 단계까지 왔다면서 일관성 없는 수사가 현 대북 정책의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을 했다가 이듬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특히 한반도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처럼 적대적 병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일관성 없는 수사가 특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역시 이날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가 위협과 압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연애 편지 사이를 거칠게 오가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경제 개발만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되면 북핵 협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윤영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북한 경제가 더 이상 계획경제, 폐쇄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 개방경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가계소득의 평균 80%를 시장활동에서 거두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2015년 무역 의존도, 무역을 GDP로 나눈 그 비율이 48%에 근접하여 세계 평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의 국내 통치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 세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과는 달리 시장 세력을 억압하지 않고 반대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주민들의 경제적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고 그들의 속마음에는 오로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북한이 이처럼 무역이 없이는 경제가 지탱하기 어려운 개방 경제가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박, 특히 경제 제재에 과거보다 훨씬 더 취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제재 수준이 2, 3년만 지속된다면 북한이 외화 부족으로 경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바로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 통치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경제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고요.
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발전을 돕겠다고 밝힌 미국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2016년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심각성과 내구성 정도는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 전 차관은 북한이 최근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립경제와 자력갱생 구호들이 김 위원장이 미북 대화의 시안이라고 밝힌 올해 말 이후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와 북핵 협상,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한반도 상황이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홍 전 차관은 북한이 단거리에서 중거리, 장거리 순으로 도발을 높여가고 대남 고강도 위협 훈련 체계와 서해상 도발 등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재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인 것은 북한이 보유 중인 외화 지출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상품 수입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바닥을 드러내면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외화 지출 감소와 이에 따른 상품 수입 감소로 내부 경제 활동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자와 건설 사업 부진으로 장기적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북한의 1990년대식의 대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비해 식량과 식품의 자급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울러 주식용 곡물과 보식용 농축수산물의 생산도 크게 증가했고 식량과 식품의 시장 유통망도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제재가 장기화되더라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영국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영국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토론 클럽에서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겪었던 탈북 여성 두 명이 북한의 인권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필드 영국 외무부 아태 담당 국무상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필드 국무상은 20일 중국의 현재 구금 중인 탈북민 7명에 관한 보도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관해 중국이나 한국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중국의 구금 중인 최 모양과 다른 6명의 탈북민이 북한에 강제 송환될 상황에서 영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과 한국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묻는 피오나 브루스 하원 의원의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로 대우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규정에 따라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탈북민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9살 최모양과 18살 김모군 등 탈북민 7명이 중국 랴오닝성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VOA에 중국 정부에 탈북민 7명을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연대도 탈북민 7명이 북송되면 고문과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중국 정부의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고 주장해온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열악한 상황을 폭로하는 보고서 발표와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토론 클럽인 옥스퍼드 유니언은 21일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겪었던 한국 내 탈북민 지연아 씨와 김정아 씨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옥스퍼드 유니언은 행사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폭로하는 것도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직접 탈출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직면한 과제들을 듣는 기회가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코리아 미래계획은 앞서 20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매춘과 인터넷 음란 채팅, 강제 결혼 등 성노예로 살아가는 실태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영국 의회 초당적 모임인 북한 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은 20일 로이터 통신에 보고서가 폭로한 탈북 여성들의 현실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에서 계속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21일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한 탈북민 지현아 씨를 전화로 연결해 행사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본 김영근 기자의 인터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올해 40살인 지현아 씨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8년 탈북해서 여러 번의 강제 북송, 또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한 끝에 2007년 한국에 정착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 국무부가 처음 개최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 씨를 직접 소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 씨가 이번에 강연한 옥스포드 유니언은 1823년에 시작된 저명한 학생 토론 클럽으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테레사 수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이곳에서 강연을 했고, 또 영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옥스포드 유니언 출신일 정도로 영국 미래 지도자의 산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스포드 유니언 홈페이지에는 이곳 출신인 해럴드 맥밀런 전 총리의 말을 인용해서 서방 세계 자유 연설의 마지막 보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입니다.
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먼저 어떤 계기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국이 인권의 나라이고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회장을 만났거든요. 회장이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북한의 이러한 현실을 꼭 듣고 싶었다고, 천년 가까이 역사를 가진 그런 학교, 또 헨리 2세가 설립한 대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왔었고 여러 또 많은 국제 인사들이 와서 연설을 하고 간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강연에서 어떤 주제를 나누시고 또 당부하셨나요?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면 북한 여성들의 어떻게 북한 정권의 인권 박해를 받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탈북자들은 왜 발생을 하는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북한 주민들의 삶, 그리고 옥스퍼드 유니온 학생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 그리고 인권, 사랑, 이런 것들은 북한의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라고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해결하는 데 우리와 같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청중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많았나요?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았고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정말 관심 있게 잘 들었고, 그리고 끝날 때마다 이제 박수를 쳐줬고, 또 마지막에 나갈 때는 또 기립까지. 그래서 기립박수를 이렇게 나갈 때 받은 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통역을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한국에 왔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북한하고 좀 다른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두 번째는 북한과 한국의 이런 그 탈북자들이 가족들과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메일 같이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탈북을 어떻게 했는지, 탈북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첫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뭘 보고 놀라셨나요?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이제 민둥산만 바라봤던 우리 북한에서의 삶이 아닌, 정말 한국에서는 많은 산들이 나무가 이제 많이 있었고 민둥산이 아닌데에 대해서 놀랐다. 두 번째는 찢어진 청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바지가 찢어지면 이렇게 바늘로 꿰매서 그렇게 입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찢어진 청바지 입은 사람들이 하도 이제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이제 옷 사러 가게를 갔는데 그 찢어진 청바지가 있었다. 그런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찢어지지 않은 청바지보다 더 비쌌다. 하도 궁금해서 그냥 입어봤는데 여름에 입어보니까 시원하더라라는 말을 하니까 폭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곳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하고 계신데 옥스퍼드 강연에서는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었나요?
늘 이제 미국도 그렇고 또 홍콩도 그렇고 대학교들에 갈 때면 다른 것보다 제가 좀 더욱 좀 열심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유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알고 또 인간의 가치를 알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 자유. 그래서 제가 늘 언급하는 게 있다면 인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유학생들이 이 부분을 깨닫고 정말 그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강제 송환,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같이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길 바라고 또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정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더 크게는 이제 탈북자들이 이런 인권 침해가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어제 보았거든요. 이제 한 두 분 정도는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좀 봤습니다.
마침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성노예로 살아가는 실태를 폭로한 현장 보고서가 영국 런던에서 발표됐습니다. 북한 정권에 1차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직접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겪으셨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북한 정권의 책임도 있죠. 네, 북한 정권이 이러한 중국 당국에게 송환해 달라는 요구를 안 했다면 중국 정부가 송환할 이유가 없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북한 정권의 이제 인권 박해와 자유를 빼앗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수출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책임이 첫 번째는 북한 정권에게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김정은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중국이 정말 이런 난민 조약을 깨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계속 인권 박해를 하는 그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정말 살인 형태의 이러한 것을 중국 정부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의 식량난 실태 여부와 인도적 지원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식량 문제도 설명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35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때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쌀이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굶어 죽은 거죠. 왜냐하면 군량미가 창고에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북한의 통치자가 인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북한 텔레비전에 많이 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통치권자가 그 350만 명이 아사할 때 그 군량미를 풀었다면 그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일어난 식량난은 그 정권 유지를 위한 주민들은 죽을 테면 죽으라라는 방치하는 이러한 행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식량난이 정말 쌀이 없어서 식량난일까? 쌀이 없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식량난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끝으로 바깥 세상을 먼저 경험한 북한 사람으로서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 그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 가다 놓은 그 감옥의 문을 우리가 밖에서 열겠습니다. 더욱더 기운 잃지 마시고 더욱 옥수수 하나라도 감자 하나라도 잘 드시고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우리는 남한에서 함께 복음 통일될 그날까지 함께 싸우길 바라고 한마음 한뜻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토론 클럽인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지난 21일 증언한 탈북민 지현아 작가와의 인터뷰, 김영근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중간 강계 지역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는 30도입니다.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30도.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7도. 중간 아침 최저 8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31도.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6도. 원산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30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에는 1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삼전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세계 최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중국 하이크 비전을 기술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하이크 비전 외 다화를 비롯한 중국의 5개 감시 장비 제조업체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이크 비전과 다화는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유력 기업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하이크비전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20일 하이크비전 측은 미국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상업회사일 뿐이고 본분을 지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게 보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BBC 방송에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대장정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일 중국 공산군 대장정 출발지인 장시성 칸조위에서 기념비를 방문해 혁명의 이상과 취지를 잊지 말자며 지금 새로운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장시성에 있는 휘토류 관련 산업시설도 둘러봤습니다. 휘토류란 특수한 광물로 전기자동차 등 최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21일 장시성에 있는 육군보병학교를 찾아 강력한 군사력과 실전에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행보를 미국의 압박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 등 이날 미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달 중순 뉴욕에서 일본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관 가운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음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안보리에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이런 방침을 받아들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견해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진행 중인 대이란 압박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라고 패트릭 세너헨 국방장관 직무 대행이 밝혔습니다. 세너헨 대행은 2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란 사태와 관련해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너헨 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선박과 송유관을 겨냥한 최근의 테러 공격은 이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란 당국과 시아파 민병대 간 수상한 통신도 포착됐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이란 인근에 배치하고 합동훈련을 벌인 것은 이 같은 정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전쟁을 벌일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앞으로 몇 년 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전문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 51%가 향후 몇 년 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는 4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39%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60%가 반대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지지하는 사람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